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이 헬라어로 하게 되면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 이 샬롬을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장자고요. 우리는 여기 한족은요. 대한민국 무슨 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 땅이 나뉘어지면서 그때에 형은 거기에 남고 동생은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곳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 이름이 벨렉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너무 비슷한 점이 많죠.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은요,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이 안녕하세요가 거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그들은 샬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민족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여인들이 머리 위에 이렇게 물건을 이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요. 무궁화 문양이 그 중동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 이 무궁화의 학명이 로즈 오브 샤론이죠. 그 샤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나도 먼저 태어나는 아이가 형이 되는 것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늦게 태어나는 아이가 형이 돼요. 그러니까 유사점이 많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안녕하게 하는 또 평화롭게 하는 이 샬롬을 주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쉬우면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제가 우리 아파트에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멀리서만 이렇게 얼굴을 뵈었던 할머니 한 분이 이 미는 거 있죠. 허리가 90도로 무정하셔서 그 구루마 같은 거 이렇게 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제 앞으로 지나가시길래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서셔서 저를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젊은이 고맙소 그러더라고요. 예, 젊은이 고맙소 그러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이 마음속에서 너무 고마워서 젊은이 고맙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그 고마울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순간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할머님이 이런 인사를 정말로 많이 못 받아보셨구나, 요즘 들어서.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요, 혹시 동네에서, 우리 교인들 말고요, 동네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분, 젊은이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으면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웃에 사람이 와도 그게 잘 모릅니다. 인사를 거의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과 제 사이에 뭐가 생겨졌냐 하면은 평화가 생겨진 거예요. 너무 이 평화로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렇게 연세에 드신 분 앞에 늘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실천을 좀 해야 되겠다. 동네에 가셔서 옆집에 사시는 분, 또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오면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이거 뭐 닳습니까? 이거 하고 나면은 인격이 닳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인사 한마디를 가지고 화평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이 창조를 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예수님께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셨고 지금 이제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는 주체자가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성경에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도 들어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 속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인도에 가신 이유는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서로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넣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타락을 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악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화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과 안녕과 샬롬, 평화를 원하시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부부 사이에 앙금이 있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화합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가버린 그 아들, 그 아들을요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리는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서 기다리죠.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멀리 웬 산거지가 한 명 나타났는데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뛰어가서 막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이게 어긋만큼 안고 볼에 키스를 하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화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도 원래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싸우고 다투고 또 미워하고 원수가 좀 힘들어하면 고소해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이게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도록 평화하고 샬롬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해도 좀 봐주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실수를 좀 해도, 그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예. 제발 좀 부탁인데요. 실수를 좀 하면은 봐주시고, 샬롬이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품어주세요. 우리가 조금 실수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품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 조금 힘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제 거의 천년 동안 이렇게 살았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낙원에서 살 때는 9천년을 살아도 너무 행복하게 살 수가, 복 가운데에서 살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아담이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고 농사를 실패할 때도 있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했겠죠.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사탄이 안에서 충동을 이제는 시켰을 겁니다. 하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군사님들 가만히 안 있었겠죠. 하와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남자가 내가 준다고 먹냐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또 아마 많이 다투었을 겁니다. 그 900년 거의 10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다투면서 살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요. 두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 다투는 거 보면서 또 이 두 사람도 많이 다투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충동질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또 부부 사이에서. 일전에 가정행복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아내와 더불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영상을 하나 교육을 하시는 분이 보여주셨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 가부장 제도에 익숙해지는 아버지가 나왔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아내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왕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러니까 이 자녀들과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죠. 근데 이 아버지가 가정행복학교 또 아버지 학교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 그 자녀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자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울기 시작,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서 내 아들, 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를 그 영상을 촬영하는 분이요, 가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남자아이가요. 그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아이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 영상 촬영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인간이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인간이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요. 완전히 깨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다가갈래야 다가갈 수 없는 나중에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다가가서 결국은 아들과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가진 것은 더 많이 가지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점점 사탄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송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더 기술이 발달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짜증도 내고 다투고 쉽게 미워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개인 대 개인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으로까지 이게 번져나가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에 네티즌들은요,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을 너무 잘해요.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두 나라가 싸우다가 망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쪽 나라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임금님의 나라는 보름달과 같은 나라이고, 저 나라는 초승달, 초승달 아시죠? 조그마한 그 달, 초승달과 같은 나라라고. 그러니까 임금님의 나라가 왜 저렇게 작고 보잘것 없는 나라를 치시려고 그러냐고, 그냥 좀 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좋아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쪽 나라로 돌아왔는데요. 이쪽 나라 임금이 하는 말이, 너 저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보름달이고 우리나라는 초승달이라고 그랬다면서 화를 막 벌컥 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임금님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보름달은 이제 기우는 일만 남았고 이 초승달은 앞으로 점점 커질 일만 남았는데 뭐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임금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나도 전쟁을 멈춰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전쟁을 멈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둘을 한 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도록 이 수직과 이 수평의 관계를 다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려면은, 그러면은 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은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화목이 되어지면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과의 이 관계도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이 샬롬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화목이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미워서 화목이 안 되어지고 있다면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게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해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3주쯤 된 것 같습니다. 한 3주쯤 됐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빠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위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좀 오셔서 영접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이 와서 교구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교구 마을 목자분과 더불어서 같이 병원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오빠가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아마 오늘 내일 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병상 세례 줄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이제 한 70세 가까이 되신 이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살이 다 빠져서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복음을 제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영접하시겠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 기도를 다 따라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상 세례도 받으시겠냐고 그랬더니 병상 세례도 받으시겠다. 그래서 병상 세례도 다 드리고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거의 한 60평생,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지금부터 다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시면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할아버지 속에서 그 영혼이 나오면은 붙들고 천국으로 갈 거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 오빠 되시는 분이 손을 이렇게 모으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빠가 그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더래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곁에 서 있는 아내에게, 사실 이 아내는요, 제가 깜짝 놀라셨대요. 제가 이 70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다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 너무 놀라셨대요. 큰일 났다고. 자존심 강한 내 남편 이제 반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오빠가 의외로 남편 되시는 분이 이 하나님께 용서를 다 구하더니요. 그 자존심 높은 분이 아내를 이렇게 부르더니 아내 앞 손을 이렇게 모으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아내에게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 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용서를 구하더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 여러분 그 죽음 직전에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 이 표현하기 힘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막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 얼마나 평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식구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믿지 않던 따님이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나도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냐면은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또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고 계시는 바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지만은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설득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이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용서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용서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건 모방을 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용서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서 용서를 해주는 것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좀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내 물질도 손해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용서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손해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수님께서 왕이 탕감을 해 주었는데요. 즉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데에는 손해를 좀 보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만나고 더 위로하고 더 먹여주고 더 축복 기도해주고 하면서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좀 응어리져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기를 좀 구하세요. 하나님 좀 내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로 형제들 사이에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 사이에. 이번에 그 명절 때 가셔서 만나게 되시면은 꼭 화해하고 오세요. 손잡아 드리고 오든지 아니면 한번 끼안아주고 오시든지 하면서 화해를 하시는 게 그 하나님께서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푸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푸다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옛날에 로마에 가게 되면은 검투사들이 전쟁을 했죠. 서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웠는데요. 내 차례가 되게 되면은 칼을 들고 이렇게 나갑니다. 죽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을 훈련시켰던 교관이요 뒤에서 그런 말을 해줍니다. 스푸다조 그럽니다. 스푸다조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라 그 말입니다. 싸워서 이겨라.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 스푸다조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써서 평화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평화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요 반드시 우리가 노력에 노력을 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말을 존댓말을 써주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높여주는 거죠. 말을 이렇게 높여주면은 그러면은 서로가 존귀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평화를 또 안녕을 집안의 안녕을 또 친구들 간의 안녕을 이렇게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보통 현대인들은요 조금 이렇게 평화를 가지면서 지내려고 하다가도 돈 문제만 나오면은 어쩌면 그렇게 싹 얼굴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품어줄 수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요즘에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아실 텐데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그 하인들이 많이 다투었죠. 재물이 많아지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죠. 우리 서로 떨어지자. 너나 나나 서로 골육인데 우리 다투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화평을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셨어요. 근데 더 기뻐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양보를 한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딱 하니까 롯이요 삼촌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롯이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먼저 둘러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삼촌 제가 저쪽 할게요. 그래서 그곳이 너무 좋은 곳이었다.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마치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 정도로 땅이 기름지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그곳을 선택을 한 거죠. 양과 소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삼촌이면서도 양보한 겁니다. 재물을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돈을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지 않았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를 딱 하고 그를 보내고 나니까 바로 그 직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죠.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그 물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유를 가지고 양보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그 좋은 땅을 그 목초지 그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라고 양보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양보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서 있는 그곳, 그곳에서 동서남북 땅을 다 한번 바라보라고. 사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서 서 있는 그 땅은요, 좋은 땅이 아니죠. 롯이 버리고 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 있는 그곳에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고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거기에 스스로 다투었더라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시간이 더 연기가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바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또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좀 담을 좀 허셔야 돼요. 1년, 2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형제라든지 자매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방치해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은, 그러한 자매가 있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두들겨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응답을 내주실 것이고, 그렇게 막혀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화목해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사회가 자꾸 악해져 가는 것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부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집에 가면서, 집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요. 옆에 그 차를 보니까 그 차예요. 좋은 차, 큰 차던데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문은 잠겨져 있고.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알 겁니다. 제가 뭘 계속 강조하고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불 꺼라,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그 제가 강조하거든요, 계속. 근데 그 차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주고 갔겠습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안 걸고 갔으면 이야기 안 했겠죠. 제가 이 보니까 글자도 안 보여요. 볼펜으로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는데 이게 또 사가가지고. 그래서 닦고 닦아서 눈을 크게 해가지고 겨우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걸어줬습니다. 제가 전화 걸면서 여기 불이 켜져 있으니까 불 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 나와서 불을 아마 끄고 갔을 거예요. 저는 이제 들어갔는데 집으로. 그래서 제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왔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조금만 그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배려를 해줄 때에, 나로 인해서, 이 조그만 것 하나로 인해서 화평케 되어주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화평케 되어주는구나.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분에게 나는 드림교회 목사라고, 나는 드림교회 장로라고, 나 드림교회 권사라고, 나 드림교회 집사인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에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동네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평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평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 땅 위에 평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화목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부터, 아주 조그만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 이러한 마음의 이 영적인 상태, 이러한 상태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힘써서 이 평화를 지켜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